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은 시편 23편 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을 목자로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이 목자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양을 보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지만 나의 삶이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다윗을 먹여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편히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적들을 피해 다니고 그리고 적들과 거의 날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 다윗을 지극히 보살펴 주셨기에 다윗의 모든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목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쉬게 하시는 이런 육체적인 필요만을 채우는 목자가 아니라 영혼까지도 채우시고 살피시는 목자임을 말씀합니다. 영혼을 살펴야 우리에게는 참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다른 면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인간과 동물의 창조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1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이 같은 원재료인 흙으로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 참으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침팬지의 경우에는 침팬지의 DNA가 인간과 거의 98.8%가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공학적으로 보면 침팬지와 사람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침팬지와 인간을 같은 존재로 또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진화론을 믿는 사람도 침팬지와 인간은 엄연히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동물과 같은 흙으로 빚었어도 동물에게 하지 않은 단 한 가지의 작업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이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윗의 표현 그대로 영혼이 소생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 즉 육체적인 문제들에게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 동물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먹고 사는 육체적인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혼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면서 그 목자는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만 채우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 하반부를 보시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의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의의 길에서 의의 길을 어떠한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는 길이니까 편안하고 아늑하고 두려움이 전혀 없는 길이라고 생각이 드시지요.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매우 거칠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설명하실 때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길임을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분명히 넓고 크고 편한 길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위험이라고는 전혀 없는 길이어야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왕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면 좀 편하고 쉬운 길을 가게 하실 것이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다른 사람은 아예 쳐다도 보지도 않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소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길이 우리에게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그 길이 다름 아닌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희생하고 싶지 않은 본성, 삶의 중심에 서서 주목받고 싶어하는 본성,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반드시 되갚아주고 싶은 그 본성, 이 같은 죄의 본성들을 거스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에 그 길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악한 본성을 거스르는 길을 가지 않고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성질 내고 싶은 대로 다 내고 그러면서 나는 뒤끝이 없다 라고 쿨한 척 혼자 다 하는 우리의 그 영혼을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앞에 절대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의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에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들 한결같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시대에서 가장 편하고 아늑하고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친족들과 함께 친족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개인을 지켜줄 수 있는 국가 공권력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친족과 가족들이 울타리를 쳐서 서로 삶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편히 살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본성을 거스려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게끔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순수 혈통의 최고의 학부에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가 인정한 권력까지도 한 손으로 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사도 바울을 편하고 넓고 아늑한 길로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셔서 철저하게 좁고 어려운 길만을 가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사역을 좀 잘하기 위해서 나의 육체적인 가시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거절하시고 단칼에 자르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할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다들 하나같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어간 힘든 믿음의 길은 모두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조차도 그 길을 묵묵히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들에게만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가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직접 주님께서 그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음식에 의존하고 사람에 의존하고 시간과 공간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끔찍했던 것은 영원 전부터 사랑의 관계셨던 하나님의 관계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경험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결코 이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이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아들이 그 내미는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냉정함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경험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냉정한 외면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까지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끝내 힘들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좁고 힘든 십자가의 길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떠한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고생만 여태까지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좀 쉽고 편한 길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런 기도가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 고달픈 삶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고 온통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픈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것 모양처럼 예수님 주변에는 눈물고 귀먼자,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과부들 모두가 다 불쌍하고 아프고 고생스러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곤고한 상황이 그들의 발걸음을 예수께 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로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수치심을 무릅쓰고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까? 삶이 곤고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안락하고 편안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늘 편안하고 안락하여 걱정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한 그런 삶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이보다도 모순적인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들이 가장 위험한 때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아니라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기도하지 않고 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 삶의 기름진 환경만을 기도하는데, 근데 그 기도가 족족들이 응답이 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지극히 위험한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 풍족한 상황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기회를 모두 다 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갖고 계신 관심은 푸른 초장에서 쉴 만한 물가에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다윗의 표현 그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소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할 것을 뻔히 아심에도 우리에게 좁고 힘들고 거칠고 협착한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만 한 상황으로 우리를 마구마구 몰아넣으시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참으로 견디기 힘든 관계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기도 하시고 욥과 같이 죽을 것 같은 극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필요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생을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좁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절대 우리 스스로, 우리 홀로, 우리의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험한 인생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거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3절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건다는 것이고 자기 이름을 건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의 정체성이 바뀔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함께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다리 걸려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뜻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이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 했을 때 하나님은 야훼, 즉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당신 자신이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신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전부를 거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길,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좁고 힘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 즉 자신의 전부를 우리의 인생에 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본문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자신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감히 누가 우리의 그 가는 의의 길을 막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있고 환난과 시험이 우리를 우겨싼다 하더라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를 주신 마당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절망해야 하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감당치 못할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그 믿음의 길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전부를 거신 하나님이 가게 하실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나니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부르고 있는 주제 찬양이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의 가사의 말대로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루를 주셨는데 오늘을 주셨는데 그 오늘이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삶의 짐과 몽해로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힘든 삶을 하루하루 연명해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까지 이루며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찬양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뒤를 보니 주님만이 길이요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어주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끝내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나의 믿음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나의 의지가 끝내줘서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인생에 자신의 전부를 걸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자신의 전부를 걸어놓으신 이상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전부가 걸려 있음을 믿는 순간 우리의 믿음 또한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분명히 그 자리에서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거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단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침내 그 길의 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소망을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신 의의 길을 당당히 대차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